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18년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585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587년쯤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재위 18년, 왕노릇 한 18년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자신감이 붙겠죠. 그리고 중근동 전체를 통치하는 제국을 건설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자부심이나 그런 자만심이 생기게 딱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금 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신상을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애굽 쪽에서는 되게 자기의 형상이나 이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수메르나 바벨론, 아수르 이쪽 지역에서는 사람의 이 형상보다는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의 형상보다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결코 작지는 않죠. 한 5m 내외 발굴해본 것들에 따르면은 되게 그렇게 5m 이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로 되어 있는데 두 지역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이 지역을 정확히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겠죠. 어쨌건 메소포타미아 그 이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근처 평지에다가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6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한 3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뭐 아파트 한 6, 7층 높인가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떤 건조물이라도 어떤 높이의 건물이라도 세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신상을 30m 높이에 너비가 3m짜리 거대한 신상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여기에 금이 22톤이 들어왔다고 사료를 수집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러나 22톤이라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금 머리만 그 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꿈을 풀어줄 때 금 머리는 곧 바벨론 당신을 뜻한다. 그 당시에는 뭐 짐이 곧 국간이라 그럴 때니까 왕이 곧 국가였던 때니까 금 머리란 곧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곧 느부갓네살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금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이었지만 나머지는 금을 입힌 도금이었다라고 추정도 해요. 어쨌건 우리가 오늘 이 금 신상을 만들게 된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오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우리가 뭐 4년이든 뭐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당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하여튼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뭐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18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은 이 금 신상을 두라 평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역사를 조사하는 사람들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이 그 이 해외 원정 여러 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역사적 기록을 남겼던 것이 전해져요. 시리아 원정기라는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레바논으로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나의 도성, 나의 위엄과 영광, 그저 입만 열면 자기의 영광을 입버릇처럼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도성, 모든 게 내 거죠.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내가,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 때문에 그는 신상에 결국은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라 결국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내가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하여튼 입만 열면 내가 내가를 그렇게 반복한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가 오늘도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식의 출발, 생각의 출발,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내가라고 하는 주어에 묶여서 하나님을 나의 뭐 장식물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주님조차도 십자가조차도 우상으로 만들고만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라고 하는 주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그 어떤 것들도 내 목적, 내 수단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를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수단과 종속 변수로 따진다면 나는 우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도 내가 주일마다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상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주어가 바뀌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가 사셔야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신앙의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남의 신앙을 내 눈으로 그렇게 재단하기를 밥 먹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의인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 있냐는 것이죠. 뭐 절대 권력자가 절대 부패하는 건 역사적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나 그런 절대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회사 사장이 되어도 자기 멋대로 하기 마련이고 하다못해 무슨 기관장이 되어도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도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정도라면 대통령이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은 무슨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도 제 멋대로 하는 세상인데 아니 무슨 뭐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볼테르가 꾸며낸 얘기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 당시 생각들은 짐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정 시대를 우리가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왕 노릇하지 않는 것, 나를 왕의 자리에, 내 중심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자리에 안 앉아있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래야 그 하나님께 날마다 정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그보다도 더 신앙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제스처를 한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신상, 당시로 오면은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뭐 전국 각지의 모든 고관들, 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한 것이죠.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앞에 세웠어요. 자, 선포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이 낙성식에서 지금 이제 뭐 큰 명령이 내렸어요. 선포하는 자, 여기는 뭐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사회자 같은 사람이겠죠. 예. 그 이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명령이 내려갔는데 모든 악기, 그 당시로서는 현악기하고 관악기, 뭐 타악기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전부 이렇게 흥을 돋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막 음악으로 흥을 돋구고 하는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우리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막 찬양으로 흥을 돋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을 뜨겁게 해서 예배를 들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에요. 가락에 붙은 곡조가 붙은 입술의 고백이지.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흥분해가지고 막 뛰고 뭐 난리치고 말이죠. 정작 말씀 들을 때는 졸고 말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이게 뭐 악기, 심지어는 소리, 심지어는 향기, 예? 이런 향을 피워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혼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엑스타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극도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그때 이 저기 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는 이거 절 안 하면 뭐 다 죽이겠다는데 누가 절을 안 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시련을 만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친구 덕에 정말 뭐 지방 방백이 되었을 때야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공직, 모든 고위직은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 없어요. 편하게 있다가는 국민들만 고생하는 것이고 그 자리는 고생하러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할 수 없이 그 고생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지 절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뭐 내가 몸부림칠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을 겪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근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얼마나 시기를 받았겠어요. 다니엘도 이 젊은 친구에게 국사를 맡기고 이 젊은 친구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점술가들이나 무슨 뭐 이 술사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그 질신은 상상할 수 없겠죠. 드디어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을 거예요. 쟤들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드디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참소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게 원래는 씹다라는 데서 나온다네요. 씹다, 씹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뭐 고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씹지 마라 하는 건 아주 어원에 충실한 어법이에요. 어감이에요. 그 사람 제발 그만 씹어라. 이게 참수하다고 같은 뜻입니다. 그 평소에 막 씹다가 이제 드디어 그 비난하다가 고소한 것이죠.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고해 바쳤더니 이제 뭐 왕이 뭐 진노하는 것이죠. 뭐 그냥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러분 왕이란 이 변덕스럽게 할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토록 좋았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속성이죠. 어쨌건 정말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게 뭡니까?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뜻밖의 위기를 직면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예상했던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 신앙인이든 신앙이 없든 그때 신앙인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뭐 바벨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위기입니까? 금상의 신상에 절하는 게 그들에게는 아무 위기도 아니에요. 절하라 하면 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이런 일들이 드디어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뭐 이런 일들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뭐 돼지머리 고사 지낸다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면 뭐 그룹의 대그룹의 오너가 절하는데 절 안 할 수 있습니까?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맨날 신앙 상담의 하나였어요. 시집에 갔는데 뭐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로 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 건지 미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뭐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믿음도 보았고, 또 우리가 바울 선생처럼 말이죠.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결심은 뭡니까?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걸 환상을 본 사람 또 무슨 뭐 장로들이 와서 그냥 말리고 거기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 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덜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목숨을 값으로 대가로 치르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내 목숨을, 내 영광을, 내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을 보는 관점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관점이 확연히 정리가 되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사람만이 이 생명을 어떻게 쓸지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고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매일 이게 제일 중요해서 뭐 우리가 뭐 남들하고 만나니까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단정하게 해서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날마다 이걸 쓸고 닦고 하다가 이게 더 중요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두려워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뭐 아무리 닦아봐야 뭐 얼마 있으면 다 뭐 화장터에 들어가야 될 몸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눈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의 유혹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육신의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1장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빌립보,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지금도 전과, 저는 은혜를 받은 게 지금도 전과 같이예요. 예전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이 되면 그렇게 못해요. 아무것도 없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아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그냥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예, 참.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느부갓네살이 막 노하고 분해서 말이죠. 그들에게 기회는 줍니다. 14절을 보면 메삭 아벳느고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절만 하면 그 풀은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겠다. 너희들을 누가 건져내는 신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거냐? 그나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만은 우리가 뭐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신앙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건 내 목숨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켜내야 할 내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 참 어렵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이하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고 이래야 우리가 신앙을 견디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떤 것에서부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육신의 목숨에 끌려서 결국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다 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이 목숨을 잃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신앙은 그냥 소풍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목숨을 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믿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노래를 듣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구원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육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생으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묻는 물음에 오늘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갈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세력도 있고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악한 계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저라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는 주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영광인 줄로 믿고 가는 걸음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주님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전부를 되돌려드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때 우리에게 영생의 자리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육신의 생명과 영생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영광을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건져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